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새 2주차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대답이 없으신가 보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역시 주변에 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을 좀 향해서 넌 정말로 특별해 라고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기도회를 저희가 이제 한 1년이 아니네요. 한 6개월 전쯤에 기획을 했거든요. 이제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막 올해 어떤 사역들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저희 좀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기 전에 한번 기도회를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기도하자는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다고 하자고 그럼 시기가 언제가 좋겠냐고 막 해서 저희끼리 아무리 회의를 해봤는데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특새 기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특새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저희도 성경학교가 시작하니까 그래서 특새 2주차밖에는 시간이 없겠다. 그럼 이때 해야겠다라고 이제 날짜를 정하고 특새를 맞이하면서 이제 점점 제 안에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맞나. 이 특새 기간에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초청하고 교사들을 초청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구나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한 우리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누구도 특별할까요? 저도 특별합니다. 네,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주셨고 저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특별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키가 커요. 예.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으시네요.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커가지고 별로 크게 안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키가 무려 188입니다. 이제 놀라시네요. 예. 대한민국 상위 3%의 남자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뭘 먹고 그렇게 컸냐? 예, 저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 뭘 먹고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걸 많이 먹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먹은 게 있다면, 저는 우유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 막 지금 눈이 반짝반짝 하신 것 같아요. 예,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이 우유는 저희가 좀 알다시피 이제 완전 식품이라고 불리우잖아요. 왜냐면 이제 이 우유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우유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유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서, 물과 지방이라는 성분이 우유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기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반 상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퀴즈 문제인데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을까요? 다들 이제 막 우피권을 지키시죠? 예.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 때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름인데 막 물 붓기도 하고 하면서 물과 기름이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마시는 우유를 보면 분명히 이제 물과 지방이 섞여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섞여 보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뭐 복잡한 과정이 있겠지만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우유에 균질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섞이게 된 거예요. 균질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이 지방을 빠른 회전으로 이 입자를 막 쪼갭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쪼개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지만 이 균질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과 기름을 섞여버리게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현장이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모습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말한다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 기점에 큰 영향을 준 게 우리 앞선 시대의 코로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뭐 많이 약화되기도 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대는 AI 시대라고 하죠. 너무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해요. 제가 이제 교육 디렉터가 돼서 저희 이제 교회 학교에 있는 예배들을 막 저희 장로님과 함께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보통의 6학년, 5학년 아이들은 율동 안 해요. 근데 아까 보셨죠? 올라온 애들이 저희 5학년, 6학년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율동 잘하지 않나요? 더 놀란 건 5학년, 6학년이 율동을 하는 게 놀랍기도 하겠지만 저희 중등부 아이들은요, 율동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고등부 예배에 가보면 예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별로 이게 이 현장에서 이게 어떤 수준인지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제 막 중등부는 이제 막 거의 뭐 좀비 군단 오면은 막 이렇게 이렇게 오늘 간식은 피자다면 와 막 일어나는 이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예배를 오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만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교회는 오고 있지만 막상 주중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힘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때로는 내 정체성을 숨기고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위축된 모습으로 정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현실 가운데 어떠한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고 어떠한 것이 이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유일한 대안은 오직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세상이 우리를 계속하여서 균질화를 만들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버리려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루는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앞에 있는 한 사건이 끝나고 새로운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전환의 모습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네,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2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호수 저편,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셔서 배를 띄우고 건너편 지역인 거라사 지역으로 지금 건너가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배를 띄웠고 이제 노를 저어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는지 제자들은 열심히 지금 이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발생을 한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라고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대요. 그냥 보통의 바람, 보통의 풍랑이 호수에 내리친 것이 아니라 광풍. 예. 저 혼자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해보다 광풍은 이제 뭐 우리 쉽게 바꿔보면 미친 바람인 거잖아요. 예. 야, 사나운 바람. 얼마나 이 바람이 사나웠으면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 바람이 성경에서 바다 안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람이 바다 안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말씀을 막 연구해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호수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는 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바다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호수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이 해수면보다 약 200m 아래 해당하는 이 높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북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높은 산지들과 높은 지형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높은 산지와 높은 지형들을 통해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이 호수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수 위에는 이제 따뜻하고 이제 수분이 풍부한 공기와 만나게 되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자주 일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들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기 때문에 이 풍랑을 어느 정도는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광풍은 이 제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이 지금 죽겠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우리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죽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조금은 가볍게 좀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 죽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파멸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급박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 광풍이 너무나 거세서 갑자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한 바다 가운데 일어난 이 사나운 바람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이 바람을 거스를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고 심지어 내 목숨이 위협받고 내 목숨을 빼앗김을 당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제자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물론 저는 너무 귀해요. 네. 특세 2주차이신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광풍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예언을 하자면 뭐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예언을 하자면 이 광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없기를 소망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 누구랑 함께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제자들만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배에 타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만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내 인생에 이런 광풍은 없을 거야. 이런 사나운 바람은 불지 않을 거야.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들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 속에 이 거센 바람, 사나운 바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 속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 가운데 이 광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거센 사나운 바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보여줬던 반응이 2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대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앞에 찾아온 광풍 앞에서 보여줬던 반응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이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고 싶은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깨어 부르고 있는 제자들이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이 표현입니다. 목사님, 주님을 불렀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주여 주여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다 똑같이 주여 주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원어 성경에는 이 주여가 조금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단어가 또 이 누가복음 8장 이전인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게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 언제 이 주여 주여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릴 때 선생님 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고 있는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주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여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여와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앞에는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나중에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여와 이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안 나온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깨우긴 했지만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예수님이냐면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아, 이분은 능력이 많은 분이야. 아, 이분은 조금 훌륭한 분이야. 아, 이분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야. 이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저에게는 이제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떠올랐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국왕인 찰스 3세예요. 저랑 친분이 있으신 분은 아니시고요. 이분이 떠올랐던 이유는 이분은 이제 국왕입니다. 국왕. 그래서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려 15개 국가가 있고요. 이분이 다스리는 백성의 숫자가 1억 5천만 명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은 영국의 국왕을 향해서 이 왕을 가리켜 폐하라고 부르겠죠. 국왕 폐하라고 부르겠죠. 그 왕을 가리켜서 폐하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이 그 국왕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야.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이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야 라는 것으로 왕으로 인정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폐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마음속 가운데서는 그 영국의 국왕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요? 그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나에게 힘이 되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냥 내가 존경할 만한 분, 그 정도의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와 같았다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이 거센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바람이 잠잠해지죠.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그 정말 생명을 빼앗아갈 그 거대한 광풍을 혼내시면서 잠잠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을까요? 근데 이 놀라운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네 도대체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본 거냐? 너네 나랑 같이 있으면서 본 게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네한테 이 정도의 존재밖에 안 되냐? 너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라는 이 말 자체가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이 이 풍랑 앞에서 이 거센 풍랑 앞에서 왜 너희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니? 라는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 있으시죠? 네, 아멘. 네, 믿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 믿는다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약 500회 이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은 바로 내가 두려워하는, 나를 위협하는, 어쩌면 너무나 커 보이는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갔니?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 풍랑을 바라보고 있니?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니?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존경하고 위대한 그 정도의 분이실까요?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정도에 머무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연 만물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장벽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위험이라는 큰 현실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이 질문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두려움과 위험과 현실과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다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숫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이신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위험과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들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거센 바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놓여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명확한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작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이 돼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 그 위험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만 이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이 광풍도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교해 보면 세상은 너무나 빨리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 아이들을 몇 번 봤다고 아이들이 막 저를 만나면 이렇게 반겨주는 애들이 있어요. 많진 않고 소수 몇 명이 확산이 이렇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담당하는 교육자도 아닌데 반겨주니까 저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야 고맙다 고맙다 애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참 너무 아파요.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많아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에 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나가야 돼요. 세상은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균질화시키려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도록, 세상의 경쟁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계속 부추겨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가운데 한 시간, 두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이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너무나 마음 한편에 아픈 마음이 듭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세상은 계속 이 아이들을 균질화시키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려 하겠지만 계속 급변하는 시대이고 너희도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 아이들에게 요구하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기억해라.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누구인지를 명확히 새겨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철야를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교회 예배 안 나온 건 아니었고요. 예, 저희 5층 체육관에서 저희 이제 4세부터 이제 13세 아이들과 함께 3일 키즈 바이브라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뛰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마지막 또 제가 디렉터라고 저희 교육부 교육자들이 저에게 양보를 해줘서 마지막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 아이들과 이제 설교를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었죠.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찬양을 이제 아이들과 설교 후에 부르는데 저에게는 그 어떠한 은혜보다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야 무릎 꿇고 찬양하자 손 올리고 찬양하자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이들한테 우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찬양하자 그러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애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하고 어떤 애는 자기 팔을 올리고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어린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어린 영혼들에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중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정말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가운데 새겨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전달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걱정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